나를 잇는 국제뉴스 오늘도 전지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대학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확산되고 있어요.
네, 이게 처음 시작된 게 18일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동부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제 아이브리그 대학을 넘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시위가 17일에 샤피크 컬럼비아대 총장이 미국 하원 청문회에 갔어요. 그래서 공화당의 압력을 받다가 반유대주의를 척결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 유대인 자본이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굴복해서 학장이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옹호하지 않았다라면서 분노하면서 시작된 시위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캠퍼스 잔디밭에 이제 텐트 수십 채를 치고 시위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측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학내에 진입을 해서 이날만 100명 이상의 학생을 체포했고요. 이게 반전 시위가 거셌던 1968년 이후에 가장 많은 컬럼비아대 학생들이 체포가 된 건데 네. 지금 한 400여 명 이상까지 체포가 늘어난 상황이에요. 네네. 당연히 학생들은 지금 더 반발을 거세게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5월에 이제 졸업식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는데 학교 측은 이 졸업식 행사 규모를 좀 줄이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시위는 반유대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좀 비난하는 발언을 했고요. 여기 존슨 미 하원의장이 주 방위군을 학교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또 시위에 불을 또 적극 붙였습니다. 네. 지금 학생들은 학교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전쟁을 돕는 기업과 재정적인 관계를 끊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 정치권의 뒤에 유대계 자본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부금을 중단한다라면서 지금 대학 당국에 유대계 자본이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반발이 이번 시위에 담겼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반발이 되게 거센데 네. 대학가 이 친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바이든 대통령 재선의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언론들이 이제 그렇게 전망을 벌써부터 내놓고 있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중에 하나가 청년층 그렇죠. 또 아랍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지지를 고수하는 민주당 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커지는 모습이니까 대선에서 이러다 안 찍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벌써부터 이제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전 시위 인파가 모일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여론을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가자 전쟁이 중단돼야 된다라는 입장이 압도적인데요. 네. 하지만 정치권으로 좁혀보면 이런 의견을 가진 의원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돈줄인 유대계 단체들의 입장을 거스르면 내 재선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정치권의 생각 그리고 뭐 학생들의 생각, 여론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시위가 파괴적인 시위로 커지고 이게 일상화되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사회 안정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중도 성향 유권자들도 또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더 이제 불이 커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유대계 아랍과 무슬림 양쪽에서 입장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문제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네, 그렇습니다. 입장이 느껴지는데 자본력 앞에서는 또 장사가 없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영국에선 난민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강제 이송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렇습니다. 23일에 네. 망명 신청자를 영국에서 6,400km 떨어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서 난민 심사를 받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간 난민들이 르완다에서 심사를 통과하면 난민 지위를 얻어서 영국에 와서 체류를 할 수 있고요. 네. 통과를 못하면 르완다에 정착을 하던가 아니면 안전한 제3국으로의 망명을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네. 이렇게 망명 심사를 외주를 주는 거잖아요. 사실 네. 르완다에 이 대가로 영국이 르완다에 5년간 3억 7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6,200억 원 정도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수낵 총리가 그 존슨 행정부에 있을 때부터 적극 추진했던 난민 억제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범죄 조직 브로커가 주선한 배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서 입국한 보트 망명 신청자가 2022년에 4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8년에는 300명 정도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150배 이상 폭증하면서 영국도 지금 이 난민 문제 때문에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이렇게 되면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을 거부하는 조치가 아니냐. 네. 그리고 루완다에 가 있는 망명 신청자들의 인권이 과연 보호될지도 알 수가 없다. 이건 비인도적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유엔 난민기구는 영국이 위험한 선례를 세웠다. 아. 이 계획을 재고해라라고 네.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역시 정치 문제가 들어갔는데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이 올가을에 총선을 앞둔 보수당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국제법 또 인권법의 소호자라는 영국의 명성에는 오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은 영국이 이렇게 하면은 네.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뭐 이렇게 난민을 다른 나라로 보내자라는 비슷한 정책을 이웃 유럽 국가에서 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탈리아는 작년 11월에 알바니아랑 이런 내용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의회가 또 6월에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일에 유럽으로 오는 난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신이민 난민 협정이란 걸 채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 같은 특정 EU 회원국의 난민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다른 회원국들도 난민을 연대 수용하자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난민들의 생체 정보 등록을 강화한다던가 네. 아니면 난민 승인율이 굉장히 낮은 국가의 난민들은 패스트트랙 심사를 거쳐서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난민에게 좀 불합리하고 좀 부당하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여기도 또 이제 선거 문제가 있는데 아까 6월에 유럽의회 선거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각국 극우 정당에 속해 있는 극우 성향의 정치 그룹이 정체성 과 민주주의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곳이 약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이민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그룹은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이제 뭐 선거를 치르는 미국에서도 사실 이민 문제가 좀 핵심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입국자의 합법적인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 부모 한 명, 그 자녀는 미국 시민으로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 부모 한 명이 불법 입국자였을 때 그 사람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그 가족을 그럼 구제해보겠다라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인데 네. 지금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완화하지 않겠느냐라고 출범할 때 기대가 높았지만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트럼프 행정부 때랑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비판을 지지자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을 억제하는 행정명령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지층들이 반발을 할까 봐 이렇게 친이민 단체들을 달래는 조치를 사전에 좀 마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나라 소식인데 오버투어리즘, 그러니까 너무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그 문제잖아요. 네.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25일부터 관광객들을 상대로 도시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이 들어오는 선착장, 기차역에 가면 지금 입장료 부과를 알리는 그런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는데요. 입장료가 한 사람당 5유로, 우리 돈으로 7,400원 정도입니다. 네.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부과를 하겠다는 건데요. 단 14세 미만 청소년 장애인 또 관광이 목적이 아닌 방문객은 입장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평일에는 부과하지 않고요. 일단 7월 중순까지는 시범적으로 공휴일하고 주말에만 부과를 해본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평일에 좀 사람들이 오게 인파를 분산해 보겠다라는 건데 무작위로 검사를 한답니다. 관광객들을. 그래서 안 냈다. 이게 적발이 되면 입장료의 10배에서 60배에 해당하는 우리 돈으로 7만 원에서 최대 네. 44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고 해요. 네네. 아무래도 오버투어리즘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살기는 굉장히 불편해졌잖아요. 그래서 한 연간 2천만 명이 이 베네치아를 찾는 것으로 추산이 야. 되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오버투어리즘 때문에 주민들은 밀려나면서 이 베네치아 인구가 61년에는 13만 명을 넘었는데요. 작년 8월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5만 명이 됐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살기 힘든 도시가 베네치아가 되면서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지현 외신캐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